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전쟁의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 신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곤의 뭘 꺾어버립니까? 그렇죠. 자존심의 상징인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또 꺾어버리죠. 뭡니까? 그렇죠. 손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상징인 손목을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 옮겨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독종을 내리시기 때문에. 독종. 영어 성경을 보면 투머라고 써 있습니다. 투머는 뭐죠? 한국말로 하면 종양이죠. 그렇죠. 근데 속으로 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시나는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쥐 형태로 이 금을 만들어서 보내는 걸 보면 쥐로 인해서 오는 종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당이 있는 아스도스로 옮겨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독종으로 치시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디로 보냅니까? 에글론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uilt offering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뭡니까? 이게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온 것인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는 데 있어서 속건제로 드리는 피부에 난 독종 모양의 금 다섯 개, 그리고 쥐 모양의 금 다섯 개를 담은 상자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술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 두 마리에게, 암소 두 마리에게 실어서 이게 이스라엘 땅까지, 벳세메스 땅까지 계속 가는지 쭉 가는지 이걸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는지 우연히 온 것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보낼 때에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는 어떤 수레예요? 자기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수레입니까? 아니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까? 새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귀한 것 드려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새 것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를 결정할 때 어떤 소인지 우리 7절을 보면 수레를 끌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소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소입니까? 전나는 소예요. 막 송아지를 내고 젖을 먹여야 되는 소인데 그 소에게 멍에를 쥐었다는 거죠. 또 또한 뭡니까? 이 소들은 단 한 번도 수레를, 멍에를 짊어져 본 적이 없는 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짐승들에게도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미로서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본능을 뛰어넘어서라도 이 일을 그냥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본능대로라면 새끼들 놓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본능을 뛰어넘어서도 이거를 하는지.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술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깨가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멍에를 씌우면 어깨가 어떨까요? 불편하고 아프겠죠. 이것까지 이겨내며 수레를 끌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미소가 보는 앞에서 새끼 송아지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들을 가게 하면 채찍질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들 때문에 발을 못 대거든요. 멍에를 한 번도 짊어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할 거거든요. 채찍질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소들이 어떻게 갑니까? 자식들 떼고 어깨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울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사명자의 모습,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에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듣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힘들다고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한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 상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길을 감당해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아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너무 빨리 적응하는구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 너무 빨리 쉽게 적응해버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밀을 베다가,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버렸는데 그거 찾겠다라고, 내 잃어버린 신앙 찾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노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도 치셨습니다. 가드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제는 가드에도 둘 수 없으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에글론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셔서 독종으로 죽든 독종으로 고생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명 걸고 말리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에그론으로 오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성은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뭡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예물단지 같은 걸 처음에는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기뻤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저주받으니까 이 예물단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가 얼마나 길어진지 아세요?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몇 달? 7개월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보리 추수는 몇 월 달에 시작합니까? 3월 중순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자마자 2주가 지나면 뭘 추수하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3월 중순에 보리 추수하고 2주가 지나면 4월 첫째 쯤 될 거예요. 그때 밀을 추수하는데 이때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지금 오늘날로 보면 몇 월 달이에요? 4월 첫째 주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이나 있었으니까 법궤는 몇 월 달에 뺏긴 거죠? 작년? 우리 성도님들은 쉬운 게 약하구나. 9월 달에 9월. 9월에 뺏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치실 때에 이 시간에 텀을 두고 치셨을까요? 아니면 가시자마자 바로바로 치셨을까요? 바로바로 치셨을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스돗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이 치시고 아스돗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에그론으로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월이라는 세월은 뭐 하면서 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회의하는데 시간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그론 사람들이 방대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드로 돌려보냈을까요? 가드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가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가드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면 가드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에요. 에그론으로 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드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둘까요? 이렇게 긴 회의 시간이 될 동안?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뒀을 거예요. 더 이상 인명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뒀을 거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두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어느 특정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보면 사데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빈들이라는 뜻이에요. 빈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빈들에 버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노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빈들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찾아오기 쉬웠을까요? 아니면 죽기만큼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죠? 그냥 블레셋 대통령에게 이메일만 한번 넣었어도, 그렇죠? 이 애물단지 같은 것,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시 안 나겠죠. 너희들이 정말 원해서 내가 주는데, 근데 속은 어때요? 너무 고맙겠죠. 이 애물단지를 가져가 주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7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 여기에 열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회복하기 위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꽃을 일으켜보기 위해 어느 누구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냐라는 것,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 뜨겁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세요? 주님 만났던 그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내 육신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을 때 그 감격이, 예배 나올 때 그 기쁨이,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아직도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내 인생에 떠나가 버리고 신앙은 다 식어졌고 옛날에 하나님 뜨겁게 섬겼던 그 과거의 기억으로만 살아있고 예배에 와서 그냥 무덤덤하게 앉았다 돌아가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회복해보겠다라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냐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별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거 피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빈들에 버려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됨이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살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주 오시면 저 설교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에 나오면서 가슴도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는 우리 쭉 나가니까 오늘 6장이면 다음 주 7장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읽어보지 않아. 기대감도 없어. 그런데 그걸 회복해보려고 몸부림도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구별됨입니까? 성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구별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어디에 멈춥니까?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법궤 위에, 그 수레 위에 있는 법궤와 그 다음에 속건제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루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인들.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인 에베네셀로 갈 때에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따라갔습니다. 전쟁터에 제사장들이 왜 갑니까? 법궤가 가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목요일날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 21장을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기수로 허락을 하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레위인들은 다 흩어버리죠.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하는 일에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 벳세메스라는 땅이 이미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쳐진 성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누가 가냐면 아론의 후손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법궤를 실어 온 수레가 도착하자마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땔감으로 뭘 써? 그렇죠. 법궤를 실어 왔던 새 수레를 찍어서 땔감으로 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뭘 잡습니까? 그렇죠. 이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사명자의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암소 두 마리는 자기 짐승으로 오지만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짐승의 본능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새끼들을 떼어내고 젖먹이는 어미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 감당했습니다. 한 번도 지어지지 못해서 어깨가 너무 아픈데 불편한데도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명 다 감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들에게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수레는 아직 새 겁니다. 다른 곳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수레인데 그걸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인생, 세상의 것에 사용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다 있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의 목적,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게 그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잠시 다루었는데요. 여호와의 법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뭐와 뭐와 뭐가 들어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지팡이 아니에요. 쌍난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 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것을 담고 있는 법궤를 좀 보자라는 거죠. 법궤를 만들었던 주 재료는 어떤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딤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온 킹 보면 이게 사막에 이렇게 삐뚤삐뚤 자라는 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시딤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 기후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것을 담아두기 위해서 스페셜 오더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흔한 나무 사용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사용했어요. 이렇게 흔하고 쉬운 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만들어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뭘 입혔습니까?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세 가지를 담아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 된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스페셜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우리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틀립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고 누려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데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페셜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혀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니까 그게 나를 새롭게 하는 거고 그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주일 예배 3주만 빠져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그냥 3주만 놀아보십시오. 교회 안 가는 게 더 편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셋째 주 딱 지나고 나면 금방 적응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 이렇게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가 놓으면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이, 은혜의 줄이, 생명의 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세워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